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죠.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잖아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한 편지가 아마 이 고린도 후서이지 않을까. 물론 생활적으로 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옥중서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를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그 사랑의 편지,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편지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를 왜 썼죠? 바울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고린도 후서 전에 중간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근심하고 막 조려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려하는 마음을 디도가 가져오는 내용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사도신경까지 그 위협을 받고, 너 정말로 가르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잘못, 네가 가르치는 게 맞냐, 이런 좀 잘못된 마음 아픈 상처들을 많이 안고 다시 와서 진짜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쓰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내용, 이 모든 그 굴곡과 그 내용, 그 마음 졸임과 그 듣고 나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틱한 것만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 후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그 십계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돌판에 쓴 언약이고,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고, 이것은 사라질 영광이었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라는 것이고, 이 영을 우리의 영을 살리는 법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이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볼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새 언약의 영광을 가졌다. 어떻게?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것이 우리의 새 언약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된다?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때요? 더욱 새로워진다는 거죠. 주름 한 주름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은 그만큼 새로워졌다는 거죠. 맞고 뭐이 늘리고 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고름이 뭐예요? 내 속사람의 새로워진 것만큼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을까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게 우리는 다 다가오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열심히 관리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잊고 겉사람만 너무 신경 써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새 언약의 영광은 반드시 새 언약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 영광이 가지게 됐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 구약은 율법이 어떻게 돼요? 없는, 이 완성되지 않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가려고 했지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가 끝인데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약은 구약이 없는 걸 지켜서 살아가야 했다면 신약은 뭐예요? 반대로 있는 것, 우리가 다 가진 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누려가는 거죠.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성경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이렇게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누리며 그 기쁨을 너희 삶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힘대로 살아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것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제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를 고난, 우리 모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6장에서 얘기 드렸고 이제 6장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삶이 이제 섬기는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섬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8장과 9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연보라는 말을 옛날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 다 연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함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연보라는 연보함이라는 것을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헌금함밖에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연보라는 말을 쓰지 헌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물론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연보 안에 없느냐?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게 헌금이란 말이 가지는 굉장한 뉘앙스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헌금이 뭐예요? 한문이죠. 헌자가 뭐냐면 드릴 헌이에요. 금은 뭐예요? 쇠금. 금 얘기하는 거예요. 금. 좋아하죠, 금. 근데 그 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를 훨씬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옛날 미신을 섬기던 풍속에서부터 온 거예요. 미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려서 신을 달래서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 않고 도리어 복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속에서 난 것이 어딨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딨느냐? 우리 모든 것이 뭐예요?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 은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게 남아있나요? 드릴 게 있어요? 없죠.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얘기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흠양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헌신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헌금 말고도 시간을 내는 것, 그렇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드려지는 부분이 물론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더큰 의미로서 연보의 개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쓸 것을 권장해요. 모든 성도에게. 연보는 연자는 버릴 연자예요. 내 것을 버려서 보자는 뭘까요? 도울 보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구제라는 거죠. 구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타인을 위한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연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풍성한 연보를 보냈는데 풍성한 연보를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라 그러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들이 마음이, 그 다음에 9장에서도, 9장 8절과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9장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것 넘치도록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극심함이 이그 가난하단 가난 아주 찌든 가난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극심한 환난과 찌든 그 가난이 가난을 통해서 뭘 배워 나갔냐면 자기가 지금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넉넉한 건 뭐예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힘들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뭘, 고난 속에서 뭘 배우게 된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더 풍성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는 거예요.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산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꼬일지, 너는 고생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다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평안함과 세상적인 뭐 쾌락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고난과 핍박과 따돌림과 배척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하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 지극히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우리 걸 쥐어짜서 하나님께 뭐다 내라,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연보를 해라, 헌금을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버려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8장 6절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대로 이루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진짜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 그냥 니네들 알아서 써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은혜를 성취하라. 이루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난과 우리의 풍성함. 우리 8장 9절,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에요. 그 부요하신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원래의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부인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제 그 인생,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그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여지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높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서 나오겠죠.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 읽으셨으면, 아,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미리 제가 한번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점점 빠져갈수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서부터는 이제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 23장 마지막 장은 이제 겉면하고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 거고, 보면 이제 뒷부분 모두가 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장 7절 한번 봅시다. 10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보지 말라는 것은 생김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뭐, 어우, 잘생겼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오래 보셔야 되나요? 볼 것이 없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보라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진대요. 보통은 왜 서류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이 청빙이라는 것이 사람 소개로 해서 가고 추천서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러지 않고 다이 서류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본다 그래요. 안타까운데 이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실력이나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어디 가서 실력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전하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얼마나 병을 고쳤느냐? 목사들 명함에 주로 많이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런 거 있다 그러던데, 안수해서 나은 환자, 무슨 환자 고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마치 자랑처럼 명함으로 찍고 다녀야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서부터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항상 여기에 잘 넘어가요, 여러분도. 개혁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성경적으로 뭐 굉장히 많이 가르쳐도, 자기 병 하나 나으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면 그 목사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 삶에 풍족함을 주면 그걸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주일날도 명심보감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 자기의 힘으로 살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마치 성경이,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논어맹자 이런 데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주제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도 적용되느냐.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외모, 실력, 외모, 뭐 이런 실력 지상주의가 엄청나서 스펙이 좋으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 외모로 봐서 다 선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는 되게 날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깡패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인상이 아주 좋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목사들 그렇고요. 또한 부류가 어디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말 잘하고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목사도 그렇게 사기꾼으로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쉽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가? 그 복음에 전한 대로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을 때다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나한테 걸리는 게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복음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를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목사가 좋게 보일 리가 뭐가 있겠어요? 싫죠? 안 그래요? 무조건 좋으세요? 그럼 저야 좋죠.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거리낌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째려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째려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째려보지만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그렇게 가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식구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주어지는 자리에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회개가 있어요. 하지만 그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쁨의 자리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내이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이 자리로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자신을 칭찬한다는 얘기를 해요.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건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이 뭐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비교하네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 업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만큼은 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박살이 났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한순간도 나를 자랑할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만큼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4절을 우리 봅시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너희가 4절에서 이렇게 하죠. 4절 11장 4장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다른 교사,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그런 것을 너무도 잘 용납한다는 거죠. 그잘 용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육체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돼? 너희 안에 분쟁을 일으켜 낼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위에 얘기에는 외모 지상주의, 실력,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병을 고쳤다. 내가 진짜다. 이거죠.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게 맞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것과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이런 다른 복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음에 너무 잘 넘어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복음이라는 얘기도 있고, 은혜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에 엄청 넘어가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삶이 편안하게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두 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는 걸 싫거든요. 고난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을 따라가길 좋아하죠. 분명히 잘 받아들인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겨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나도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나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다른 복음은 어때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는 내용이, 이 거짓 교사가 13절부터 15절 보면 광명한 천사로도 우리에게 분장해서는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맞는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알아가고 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간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은 무진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은, 그래서 참 교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마지막 11장 마지막부터 1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 12장 10절까지에 대해서. 12장 10절만 볼까요? 우리 12장 10절. 그러므로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12장 10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의 강함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에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들이 맺혀져 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를 때 있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걸할때내 이빨은 갈리겠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겠죠. 하나님께 눈을 째려보는 눈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손에 힘을 풀고 눈을 내리깔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이까?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그 충성과 절제 열매들을 나도 모르게 맺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있는 것처럼 그 곤고를 기뻐하노니,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13장은 이제 내가, 13장 처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너희에게 다시금 너희를 방문하겠다. 세 번째 방문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바로 3차 여행의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약한 8개월가량을 있게 돼요. 8개월가량을 있으면서 거기서 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기쁨의 교제들, 복음을 나누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를 작성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방문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가는 길에 너희가 꼭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굉장히,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원숙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보통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몇 년? 한 5년? 6년? 그렇게 많이 오래 설교를 하세요. 대부분 많은,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가 왜 이렇게 깊이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들과 받았던 그 아픔, 그 모든 그 기도, 안타까움, 그 삶에서의 기쁨,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선명성을 바울이 삶에서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경험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글로써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의 선명성과 정말 복음을 원숙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겪고, 그거를 하나하나 서로 나누고,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녹아낸 책이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선명성과, 복음이 주는 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풍성할까요? 안 풍성할까요?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제 그 로마서를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로마서를 읽으셔라는 얘기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그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불길을 보십니까? 이 모든 고린도 교회와 겪었던 과정을 다 가지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길 원한다. 바울 마음속에 있는 이 확신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고린도 교회만큼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은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항상 중요한 해결점은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의 선명성.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 우리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가고 계시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주님, 우리가 이젠 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됨을 항상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